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찬양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가운데는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어떤 찬양은 우리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나오고 계셨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큰 소리로 말하였다. 선생님, 좀 보십시오. 성전이 참으로 멋집니다. 무척 큰 돌들을 써서 지은 건물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건물을 보고 놀랐느냐? 두고 보아라. 돌 하나도 제자리에 놓여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가만히 여쭈었다.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는 징조도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을 앞세워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떠들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너희는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에 온 것은 아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다른 민족을 치고 나라들도 서로 들고 일어나 싸울 것이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재판관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왕과 총독들 앞에 서서 내게서 듣고 본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앞서 먼저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너희가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서로 배반하여 자신의 형제를 죽을 자리에 넘겨줄 것이다. 아버지도 자식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며 들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황폐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망설이거나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때 아기 뵌 여자들이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가 되면 무섭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생긴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보아라 여기 기도가 있다 라고 하거나 또는 보아라 저기에 그분이 있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속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이 고난 뒤에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 뒤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세와 영광에 쌓여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한 백성을 세상 구석구석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너희가 배울 교훈이 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푸르러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잎이 돋기 시작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한 일들도 마찬가지이다. 너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의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조심하여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집을 떠나 여행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와도 같다. 그는 집을 떠날 때 종들에게 집을 잘 돌보도록 각자에게 일을 맡긴다. 문지기에게는 깨어서 잘 지키라고 이른다. 그러니 너희들도 깨어있어라. 너희는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달기우는 새벽에 올지 아침에 올지 너희는 모른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창세기 제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희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죽였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테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노라둘리 꼭꼭꼭꼭 창이는 내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지만 내 안에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착한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마리아, 하나님이 네게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그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이니라. 마리아는 기쁘고도 두려웠습니다. 아, 내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다니. 며칠 후 마리아는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나를 찾아주다니 영광이구나 마리아.
어머,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다녀가셨단다. 내가 낳는 아기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구나. 그런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오랜만에 만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의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먹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되물으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에 대하여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제사장들만이 그 빵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 율법에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어겨도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기 있다. 성경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긴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읽어드린 말씀 통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사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설령 그것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들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더욱 분명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 원인은 주로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님의 날에 대한 정의가 바로 되지 못하면 혼란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날을 안식일의 변형이라고 생각하고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주님의 날을 지킨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맨 앞의 3계명과 인간관계의 첫 계명인 제5계명 중간에 안식일 계명이 위치해 있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구조의 사이클에서 영육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명적으로 못 박은 휴식의 날로 율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5절 그리고 35장 2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율법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의 발단을 봅니다. 제자들의 굶주림이 원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굶주렸길래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밀리삭을 잘라 비벼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마태는 그 원인을 제자들이 시장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발단은 신앙적 문제에서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근본적인 욕구에서 나타납니다. 같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끼니 굶지 않고 먹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붙어 다니는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이들은 오로지 뭐 잘못한 게 없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쫓아다닙니다. 긍휼이 있고 용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보아 넘길 수도 있는 일에도 이렇게 비판적인 모습이 가련합니다. 은혜를 인해서 따라다니지 못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랑 앞에는 모든 것이 용서되지만 미움 앞에서는 어떤 것도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투의 눈은 천의 눈을 가졌어도 하나도 바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히브리 잠언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간교하고 죄 많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유간에 오셨습니다. 3절 5절을 중심으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행적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셨는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러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상 먹는 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은 거룩한 떡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성결을 묻습니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답변하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하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에 관련된 예법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법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조차도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체로서 부족함이나 사랑에 굶주려 어줍다는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될 만큼 불안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그렇게 섬김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5절의 내용은 성전 안에서 어겨지는 안식계명의 무죄를 가르치십니다. 성전 속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금지된 일들을 해도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었던 진설병도 안식일에 진설하였던 떡입니다. 여기 기록되는 명령들은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분명히 계명 속에서는 안식일에 금지된 일들이지만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에도 행하도록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6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땅의 성전보다 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6절에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이미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옮겨다니며 그들이 쳤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솔로몬 성전을 비롯한 화려하든 초라하든 모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드려진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부어진 모든 성도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셨던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범하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을 7절에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면서도 책망을 받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법에 매인 삭막한 관계보다는 사랑의 관계를 더 원하셨으나 율법의 조목조목을 따지는 것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무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8절에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완성하신 분도 역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뿐이겠습니까?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고백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도의 희생의 십자가는 과거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의 계명은 십계명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압축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죠. 우리는 더 이상 한 주의 맨 마지막 날을 쉬는 것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박차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첫날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엿새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율법 정신이 아니라 첫날부터 주님께 드린다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의 피가 흘려진 날부터 날도 달도 절기도 율법도 모두 의미를 잃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만이 우리를 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완성되었으므로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깊은 영적 진리가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간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혹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흔히 그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더 북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부르는 이유는 이 책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블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 저술한 66권의 책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각각의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그 부피가 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4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동물의 가죽, 이것을 양피지라고도 하는데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초목으로 만든 종이에 손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장마다 손으로 직접 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본이 드물었고 매우 귀중했습니다. 구약의 39권은 아람어로 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39권 중 처음 5권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쓴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그 후 약 1000년 동안에 저술된 것인데 주전 400년경에 서기관 에스라가 그 책들을 한 권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후에는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전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셉투아진트는 70이라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 번역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27권은 그리스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대부분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으며 주후 1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획기적인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원본들의 사본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사본은 로마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바티칸 사본과 런던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5세기 것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역시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4세기에 기록된 신의 사본 등입니다. 그 외에도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수많은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는 사해 근처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전 1세기나 2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구약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해 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사본들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 성경 저자들의 본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약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이 저술된 직후에 만들어진 번역서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후 405년에 제롬이 라틴으로 번역한 불가타가 가장 중요한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은 그리스 원본보다는 불가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수많은 성경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과 초기 번역서들, 그리고 교부들이 만든 인용문들을 학자들은 서로 비교해가면서 신약 저자들이 쓴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필사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뜻과 그 내용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한 성경을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어 번역본과 우리말 번역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번역본입니다. 처음으로 신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잔 이클리프가 22년 동안의 힘든 노력으로 1382년에 완성했습니다. 1456년에는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훨씬 빠르게 출판하게 되었으며 인쇄상의 어려움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한 책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렘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천주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약을 번역해서 1525년에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쇄한 책 대부분이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백성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영국 왕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국의 마일스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서도 뒤따라 나오게 되었고 1604년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기도한 것처럼 결국 영국 왕의 눈이 띄어져서 당시에 저명한 학자 54명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판 영어 성경입니다. 1611년에 완성된 이 번역본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애독하는 영어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2년에는 뉴 킹 제임스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1885년에는 84명의 영국과 미국 학자들이 킹제임스판을 발간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사본들을 참조해서 영어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1901년에는 미국에서 미국 표준판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정한 개정표준판 RSV라고 하는데 이것은 1952년에 그리고 새 미국 표준판은 197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본들은 고어체를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고치고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서 원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번역한 것들입니다. 1978년에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ESV, 영어표준판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도 독자적인 번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은 158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새 미국 성경이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을 대체했습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다른 번역판 신약의 책과 똑같고 구약도 같은데 구약의 14권의 책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분을 책을 가리켜서 외경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원이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의심스러운 책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구약 히브리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판 이외의 성경에서는 이 외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은 만주에 와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잔 로스가 몇 명의 한국인과 협력하여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일부분씩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전체를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것을 로스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성경 번역은 1893년에 공선 성서 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1900년에 신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1904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그것을 재수정해서 공인역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후 1910년에 구약까지 모두 번역했습니다. 1911년에는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전서로 합본에 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는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은 공선성서번역위원회가 펴낸 위의 번역본들을 대한성서공회가 여러 번 편집과 번역을 거쳐 1956년에 펴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번역본은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새번역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성경을 쓴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보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과학사적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며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취된 그 많은 예언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평하며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적들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경은 불멸의 책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